사도행전 12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 나오게 하시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핍박이 없는 교회 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핍박이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욱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극렬하게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때로 성도들의 삶을 압박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핍박이 우리의 삶에 때로 평안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핍박이 단순히 평안이 아니라 극렬함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런 때 교회는 낙심하거나 지쳐 쓰러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양무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한두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나머지 사람들을 박해한 일을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순교의 더미를 쌓아 올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핍박하고 핍박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핍박의 현장에서 오늘 누가는 참으로 이상하게 본문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에서 누가는 마치 구약의 유월절적 이스라엘의 부활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그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유월절 사건이 있게 될 때 있었던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후반부에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인들에게 드러나셨고 또 부활의 증인들이 이 증인을 말하였지만 믿지 않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살아났다라는 이 말을 도무지 믿지 않았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또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의 부활의 이미지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가 더해가면 갈수록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교회는 계속하여서 베드로의 상황을 두고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칼빈은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박폐의 이러한 판국에 최소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도 없다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핍박의 상황이 오고 정말로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동일하게 칼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은 기도하였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정말로 삼위 하나님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건짐을 당하게 될 때 주님은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모세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한 채 모세는 떠났고 그 가운데 극렬한 핍박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의 구원자를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참된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즉 자신들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부활을 반영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구약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시면 교회는 끊임없이 부활하고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그 반향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부활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교회의 부활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박해 때에 교회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헤롯의 핍박 앞에서 교회는 기도하였고 교회는 부활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헤롯의 박해입니다. 둘째, 교회의 기도입니다. 셋째, 베드로의 노임, 즉 교회의 부활을 보겠습니다. 첫째,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는 박해 가운데 세워져 왔고 세워졌고 또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에서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내일이면 사형을 집행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베드로가 왜 잠을 자고 있는지 아무런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내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아 오늘 한번 멋들어지게 자고 죽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지금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핍박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신자는 핍박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안정을 취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신원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며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야훼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는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신자는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교회 핍박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핍박의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대주의자들이 핍박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돌로 쳐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칼로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칼로 죽였다라는 말은 이 박해의 주역이 정치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로 죽였다라는 사건은 많은 경우에 이 핍박의 주역이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본문 이전에 어떤 모습을 보아도 어떤 종교적인 재판이 있어도 반대로 정치의 재판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재판하게 될 때도 그의 재판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재판을 바라보면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죄에 대한 피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공격했을까요? 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또한 죽이려고 했을까요? 교회의 지도자의 죽음은 곧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교인들이 흩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2장에 언급된 헤롯왕은 헤롯 대왕이나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나타나고 있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그의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가 처형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에 의해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4살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가문에서 긴밀한 유대관계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가이우스가 황제였을 때 그의 뒤를 이어 디베르가 황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아그리파에게 왕의 칭호를 주어서 분봉한 빌립과 분봉한 루사니아가 지배하던 그 영토를 수여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다스려 갔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헤롯은 헤스몬 가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헤스몬 가문은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이 유대주의자들은 헤롯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롯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했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자신이 하스몬 가문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범적으로 어쩌면 야곱을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어문이 생깁니다. 왜 한 사람은 죽고 왜 한 사람은 죽지 않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당화할 수 하나님의 능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고 있을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마실 세례, 내가 마실 그 잔, 그것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마실 세례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야고보의 죽음에 어쩌면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응답하였던 그 모습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베드로는 죽음을 맞이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께서 요한복음 21장 28절에 네가 스스로 띠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이 내게 띠를 띠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놀랍게도 예루살렘부터 사라져갑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왜 무엇을 했는지 지금 이 본문 이후에 바로 밝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간 가운데 지금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는 박해의 주역이 종교주의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헤롯은 이런 면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주의자들을 규합하고 유대주의자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그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를 체포하였습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무교절 기간 중에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는 유월절 후에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왜 헤롯은 이렇게 무교절 기간 중에 베드로를 체포했을까요? 왜 감옥에 가두어두고 이 일 이후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적어도 무교절 기간 동안에 사람을 죽이는 것, 사형을 처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났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마음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정치적인 야망이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월절이 되게 되어지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를 잡아 죽인다고 한다면, 칼로 죽인다고 한다면, 더 엄청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헤롯의 어떤 위대함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헤롯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헤롯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제 기간 동안 공개 처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 이후에 처형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베드로를 칼로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핍박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없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핍박이 없는 신자로서의 삶을 기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너무 번영의 신학이 핍박이 없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핍박이 없는 신학을 말합니다. 핍박이 없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칭송받도록 살게 되어지면 교회는 핍박이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정말로 말씀 중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것입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을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했고 그 말씀이 참이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핍박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럴때면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은 참 구원을 줍니다. 그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낙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까? 그럴 때 존경받고 칭송받고 그럴 때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로 개인 감염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기서 정말로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포기해야만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이런 바이러스들의 공격이 있게 될 때 그들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치료의 방법이 없고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교회는 달려가 그들을 감싸 안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을 노래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지 둘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 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핍박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이 핍박은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이 감옥 가운데서 평안하게 잠자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제 교회는 절대절명의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도자 순교와 또한 순교의 현장 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를 향하여 달려나가야만 합니까? 아니면 교회는 여러 많은 글들로서 대항하고 싸우기만 해야만 합니까? 이는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핍박 앞에서 그저 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핍박 앞에서 모의를 패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의 순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순교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 급박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질 때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밝힙니다.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여기 여러 사람이 되어져 있는 이 주어의 모습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원문의 뜻은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왔기에 도망하려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핍박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핍박에 항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명사와 간절하게라는 이런 부사를 연결시킵니다. 기도와 간절하게라는 부사를 연결시키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는 모습으로 동일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누가는 누가 자신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듯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는 간절하게 그들은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0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모습을 두고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은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절감하며 기도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이 기도는 또한 너무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 힘든 길이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이 현장 앞에서 모두 다 알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현장, 이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행동에 대항하는 그 모습은 정책적인 대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야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마치 그 기도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신은의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말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글로도 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로 나아가 스트라이크가 있을까 라고 묻게 되어지면 저는 아니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자들이 나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신자들은 그 악한 재판관일지라도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을 통하여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정당한 길입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정당한 복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저들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가두었습니다. 또 더 많은 몇 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칼빈의 말처럼 짐승만도 못할 것입니다. 칼빈은 환난 중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평화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멸망의 날이 가까우고 주님의 날이 가까우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임을 피하는 것은 불신앙과 신앙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르낙은 초대교회 핍박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질까봐 두려워하여 공적인 예배에 참가하기를 회피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가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성경이 굉장히 무섭게 말합니다. 함께 거하지 않는 것. 신자가 참된 교회에서 그 신자들과 함께 거하지 않는 것. 우리와 함께 속하지 않게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언약을 떠난 탕자와 같은 사람이고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집회에 참석하기를 꺼리는 사람, 예배에 참석을 꺼리는 사람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난 경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더욱더 말합니다.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의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떠나가는 것을 두고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이다. 너희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경하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날에 주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야훼 하나님의 언덕은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신자들은 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 이 놀라운 복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전 주일에 생각하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자신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구원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떠났고 정말로 구원이 없는 백성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바로는 더 큰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신하는 그들 가운데 주께서 억압을 통하여서 정말로 언약적인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만들고 그에게 기도하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부르지 않는데 오셔서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출애굽 사건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고 그럴 때 그들이 깨달을 때 주께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깨달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거부한다면 끊임없이 심판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의 구원은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지식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주를 부르게 되어지면 참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교회는 어쩌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하였고 베드로는 순교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순간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신원하여 달라고 하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참된 재판관을 향한 정말로 신원함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노임 교회의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삼위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는 놀라운 필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게 될 때 참으로 사실은 좀 난해하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단순하게 설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이해는 정말로 단순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놀라운 어떤 필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누가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즉 교회의 유월절, 교회의 부활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베드로의 부활이 아니라 교회의 부활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하는 유월절을 기억하도록 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유심히 보게 되어지면 필치가 정말로 이상하리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베드로를 죽이기 전날 밤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급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유월절 사건을 연상케 하는 유월절 사건 때 말씀하였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전날 밤이 쓴 일이고 12장 11절에 급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4절과 8절에 10절에서 주께서 구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을 예시합니다. 먼저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노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살아났다는 그 증거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이 일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들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과 베드로의 체포를 묘사하는 단어 즉 실란바노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셋째, 손을 들어 잡다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죽이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절에 넘겨주다라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유다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아, 정말로 이 사건은 그렇게 기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사건과 지금 베드로가 부활 이후, 즉 살아나고 난 이후의 사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지만 교회는 그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자들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천사다라는 말은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로 말하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같이 보이는 천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베드로의 영이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동일하게 교회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둘다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출애굽이 예수님의 부활의 예시이듯이 베드로의 구출이, 즉 교회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교회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 아니하고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살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 자신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부활도 믿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온갖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핍박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한 삶만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함이라고 한다면 도무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애초에 우리가 바꿔야만 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사람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악한 사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는 평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면으로 본다면 핍박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핍박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들과 다른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들과 다른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핍박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교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때 교회의 반응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듯이 삼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교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여야만 합니다. 핍박 앞에서 신자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라는 요소를 통하여 때때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앞에 있고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을 신원해 달라고, 우리를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교회의 부활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우리 설교는 마지막 이 설교의 마무리에 칼빈의 말을 한번 다시 되새겨 봅니다. 박해의 이러한 판국에 최소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양무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한두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나머지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중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순교 더미를 쌓아 올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기도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박해 없는 삶을 기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는 박해 가운데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지만 주님의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